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제리 브리지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주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며 고난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섬김의 교제와 사교적 교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첫째, 섬김의 교제란 무엇인가? 둘째, 섬기는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종에게 닥치는 도전과 보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적 교제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제에는 함께 나누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이 필요하고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11장은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섬김의 예화로 시작됩니다. 어느 한 타이완 목사에게 도슨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목사는 도슨이 자기 구두를 닦아준 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슨이 타이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타이완 목사님과 산골에 여러 마을을 다녔습니다. 산골이라 아마도 진흙탕을 지나다니며 구두와 바지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타이완 목사는 도슨이 막대기와 헝겊과 물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것을 보고 놀랐죠. 우선 그는 손님이었고 그런 일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목사는 도슨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다는 것이 아닌 자기 구두를 닦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섬김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뛰어난 예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자신이 배반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박한 고난에 처할 것을 알면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하죠. 앞으로 내가 받을 고난, 수모, 아픔에 쌓여서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돌아보질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13장에 적혀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방식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점은 그가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물을 친히 대야에 담으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인이나 아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가 그토록 놀라운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위치에 있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셨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없으셨겠죠. 그 위치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위대함은 지위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경적 교제의 원리를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천국에서의 참된 위대함은 서로를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지위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서로를 섬기는 특권을 얻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경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도스니 타이완 목사의 신발을 닦은 것, 그리고 바울이 배가 난파하여 한 섬에 상륙했을 때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운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섬겼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필요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빨리 대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죠. 모든 것을 손수 하셨습니다. 도순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 누군가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가 직접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섬김의 원리는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난파해서 춥고 떨고 있는 그들을 멜리데에 사는 타인들이 불을 피워서 영접했는데 바울도 불을 피우려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섬김이란 어떤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필요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필요를 행동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겸손과 봉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원리는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신을 다른 사람 밑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섬기는 자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섬김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영적 은사가 없어도 되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도 사용하고 자연적 능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기는 일이나 구두를 닦는 일이나 나뭇가지를 모으는 일은 아무런 영적 은사도 재능도 요구하지 않죠. 필요한 것은 오직 종의 태도입니다. 하향성 섬김은 높은 지위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이 제자를 섬기거나 한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직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의 주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아래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보다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필요했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래 사람들을 섬기는데 실패했죠.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의 멍에를 덜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조언자였던 장로들과 상의했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이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라고 조언했지만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즉 백성들을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왕국에서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잃어버렸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종의 태도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깊게 관찰하는 눈과 마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섬길 기회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죠. 하지만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종의 마음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권위나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충성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자원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강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원봉사인데 좀 늦어도 되겠지. 조금 일찍 집에 가도 되겠지. 봉사한다고 사인업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느라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될까요? 이것은 충성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종에게 닥치는 도전과 섬김의 보상을 알아보겠는데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든 또는 친구나 이웃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종인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종처럼 취급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종처럼 취급당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내가 자기 종이야? 아니 왜 나를 종 취급하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종에게 닥치는 도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나의 시중을 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예화를 들으면 주인이 좀 무정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종에게 내가 먹을 것을 먼저 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동안 물 심부름하고 뭐 이것저것 갖고 오라는 거 심부름하고 옆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 먹으면 네가 먹을 수 있어. 우리 지금 컬처에서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어뷰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내고 먹어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웨이트리스나 웨이러에게 항상 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 예화는 예수님 당시의 종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종의 삶이에요. 종의 하루입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는 주인과 종의 태도를 보게 되죠. 주인이 무정하고 인정이 없고 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초점은 종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바로 이런 배려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죠. 아마도 그래서 어머니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몰아서 하루를 정해서 그날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어머니의 나를 만든 것 같아요. 아무리 집안일을 많이 해도 티가 안 나죠. 그렇지만 며칠만 일을 안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아버지나 아이들이나 어머니 하는 일을 항상 고마워합니까? 가끔 고마워할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일은 당연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나 아니면 또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을 못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합니다. 제 아들이 하든지 제 딸이 하든지 저녁을 준비하는데 엄마가 매번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은 어머니를 배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배려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자기 종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세요?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별로 없으신데 영란자매만 좀 이렇게 끄덕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책에서 읽었을 때 참는 것도 그냥 한 번만 참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려 깊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할 때 그들이 우리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들을 용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을 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힘들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교사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주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끓이고 스낵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한다면 고마움을 표하지 않아도 섬김을 당연히 여길 때에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아무도 칭찬을 안 한다고 해서 스스로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칭찬 안 해. 이쪽 해. 내가 칭찬하면 되지. 그리고 또 자기를 더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대신에 겸손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섬기면 누가 알아주겠지, 칭찬을 받겠지, 수고했다고 다독여 주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알아줄 때도 있어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은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희 모두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특정한 사람만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감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누가 칭찬이라도 한번 해주면 더 감사하죠. 안 알아줘도 되는데 알아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배려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섬길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그 태도로 섬기고 섬김을 받을 때에는 배려와 감사를 표현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수종하실 것입니다. 섬기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낮은 자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긴 일들을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상을 기다리고 바라시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상은 안 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만도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신나는 일인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아버지가 일을 가면서 오늘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면 그리고 숙제도 잘하고 엄마 잘 도와주고 있으면 아빠가 올 때 맛있는 과자 사갖고 올게.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면서 또 그런 과자랑 선물을 사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부지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교적 교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교제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교제의 책을 저희들이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맨날 만나서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되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영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교적 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요. 그동안 영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많은 챕터를 할애한 이유는 바로 이 말, 코이노니아의 말에 교제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이 처음 초대교회 때 어떻게 쓰여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 교제를 먼저 공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제에는 당연히 사교적 활동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교적 활동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를 사회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가족과 친구들과 관계를 즐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여가 활동을 하고 재미있게 웃고 떠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는 휴식과 유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순전히 사교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 사교적인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며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는 신자들의 몸으로서 교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며 교제에만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또 모여서 떡을 떼는 일에도 자신을 드렸죠. 그들은 집집마다 가서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교적 활동을 많이 하셨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첫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항상 먹고 즐긴다고 비난하였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활동과 같이 사교적 활동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사교적 활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교적 활동에 항상 영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차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농구나 배구, 스포츠, 사교 활동이 있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함께 운동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알아가며 친분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주입하려고 하면 어색해지거나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교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그 활동은 큰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에 두어 번 만나서 다과를 나누는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 모임은 스포츠나 날씨나 요리에 대해서 잡담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이 친교 시간은 영적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펠로우십에서는 매달 첫 주일에 이름표를 붙이고 친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주일은 아는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만 그날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소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책에 있는 동심원으로 표현된 다양한 수준의 교제를 보면 원 가운데에 이제 당신이 있고 그 다음 원에 가장 친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친밀하여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한 명이나 두 명의 친한 친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원은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도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5명, 6명 정도. 그리고 맨 밖에 있는 원이 당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복음의 향기에 오시는 모든 자매님들이 그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은 사교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영적인 교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먼저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적 관계가 있어야 영적 교제가 가능하고 영적 교제가 있어야 영적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친밀하고 싶은 사람과 사교적 관계를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교적 교제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복음의 향기 오잖아요. 복음의 향기 오면 그냥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숙제한 거 토론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교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교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발전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자매와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테이블에서 나누는 것 말고도 우리의 더 퍼스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겠죠. 교회에서 아니면 믿는 자들과의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적 교제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사람들과 먼저 친밀해지고 관계를 쌓아야 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사교적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공부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서클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은 누군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죠. 맺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영적으로 친밀하게 지낼 수 없어요. 하지만 몇 명과는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서 점점 안쪽의 원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제의 사교적 측면은 중요하죠. 하지만 교제의 영적인 차원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사교적이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또 사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교적 교제가 성경적 교제의 일부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교적 교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제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고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몸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 모두 진정한 교제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자들 간의 경험적 교제의 기초는 바로 로마서 12장 5절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전 세계 모든 신자에게 속해 있고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며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힘쓰고 서로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사교적 교제의 시간에는 서로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에는 서로와 고통을 나눌 수 있죠. 이러한 교제의 모든 면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며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즉 당신의 삶을 깊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해 볼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으시다면 오늘 공부한 사교적 교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자매들을 사교적 활동을 통해서 알아가며 관계를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영적인 친교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는 노력과 시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에 두신 다른 지체들과 저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이번 학기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거리껴 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가 한 지체이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 몸을 사랑하듯이 저희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며 나누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런 친구들을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친교하며 하나님을 저희들이 나눌 때 저희들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은 줄어들고 서로 응원하며 아버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교제의 생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투자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시간을 투자하며 저희들의 에너지와 저희들의 물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건강하게 더 활동적이도록 더 나아가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들의 교제를 보고 주님을 인도하는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퀵하시고 또 도구로 써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